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 벌써 되었네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저에게 있는 작은 양식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고 축복하셔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진리와 생명과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 그 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들어있습니까? 구원의 진짜 전부가 들어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어떤 겉모습을 말해준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의 속모습이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진리는 구원의 어떤 속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까요? 조금 뭐 무리하게 말을 이제 억지로 그렇게 하자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최소한 지상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 완성돼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기 지금 우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관계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생명적인 관계가 이제 실제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죠? 그죠? 성령이 분명히 내 속에 임하셨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경험하고 또는 확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완전한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만 이제 간신히 이 참 믿는 사람의 그런 풍성을 좀 누리고 성령의 그 영향이 강하지 않을 때 나는 참 형편없는 모습, 육신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아마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죠. 성령이 아주 충만해서 뭐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만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방황을 하고 말이죠, 은혜 받고 참 거듭나고 성령 모셔서 분명히 그렇게 살다가도 약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주 그 참 찌그러들고 이렇게 됐을 때도 한 번 그 오신 성령이 계속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면 여러분의 이 체험, 이 현상적인 체험이죠, 이것이 어떻든 간에 나한테 한번 오신 예수의 영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 아닙니까? 이 예수의 영은 나와 계속 같이 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 말은 바로 그의 영이 지금 와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같은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예.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도 전혀 하자될 것이 없고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이죠.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도전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정말 믿는 사람답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참 용서하기 어려울 그런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성령받고 모신 신자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전히 거하시고 있다, 내주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감각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고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멀어졌을 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예.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무시고 거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영혼의 구원은 말이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 이 실행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방법을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게 되고 또 실제로 진척이 되고 구원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겉으로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이 체험보다도 더 참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과 시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셨다는, 내 안에 한 번이라도 그런 참 확신을 가졌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이 그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우리가 그의 영으로 우리 그 영을 우리 속에 모셨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진실이, 그분의 사실이 나의 사실, 나의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적인 현실이 나의 영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진실이, 그 영적인 진실이 나의 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었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내 죄까지 같이 다 청산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비록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현상으로까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정말 이 누추한 내 안에 말이죠. 예. 그분의 영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정말 엄청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달리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도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심은 말이죠. 이 사랑은 주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주심은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 누추하고 이 더럽고 이 자격이 없고 너무 그분을 모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오셔서 그 하시는 것으로서 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끄러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그렇게 희생하고 값을 치르면서 내어주신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말이죠. 또 이렇게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그 주님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빗나가는 그런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할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말이죠. 오락가락하는 표현이 썼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사는 건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산다고 말해도 진실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해도 진실인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네. 내가 사는데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는 게 아니다. 어떤 상태가 사는 게 아니냐 하면 지금 이 분야에서요. 네. 이제 바울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분명히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내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살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살면. 내가 살기는 사는데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다른 분의 뜻대로 살아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하는데요. 그분이 분명히 내주하는데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럼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분이 오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오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삽니다. 이 참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잘났다고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분의 뜻을 거스러가면까지 그렇게 막 삽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나 능하신 분이 오시고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 오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내 최고의 삶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열쇠를 쥐고 또는 이 핸들을 쥐고 계속 주인 행세를 하니까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체험적인 우리 현상은 반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현실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그 다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데 그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이 뭐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뭔가 막 넘치는 기쁨 또는 임재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때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은 얼마나 자비하고 참 긍휼하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참 선하시고 그 사랑이 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런 정말 바닥에 떨어진 어느 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알리시기도 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하고 거의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릴 만큼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런 어떤 깊은 웅덩이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거기서 일어나게 힘을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제자들을 포기하는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배반하는데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반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예, 베드로에게 따집니까? 예, 그 다 밝혀가지고 지적해가지고 너 세 번 어떻게 저렇게 했단 말이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뭐 회복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은근하게 숯불을 피우면서, 그 숯불 피우면서 쬐면서 예수님 부정했던 그 상황 비슷한 상황으로 그냥 은은하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었어요. 그래서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그래서 가진 그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커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베드로를 그 부끄러움에서 사실은 도와주셔서 건져내시고 다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또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가까이서 봤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 순간순간에 느낀 것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 이렇게도 하지만 그리스도라고도 지금 바로 그렇게 그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과의 우리 생명적인 관계가 바로 구원인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까? 그 비밀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밀이고 어떻게 그 핵심이 됩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 진술들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을까 봐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려주는 그 지식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게 된 그 존재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창조의 그 주체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이 창조가 마치 아버지의 일인 것으로만, 아버지만 창조하신 것처럼 약간 오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보여주는 깊은 진리는 뭐냐면 이 만물이 지어질 때부터 바로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그것을 친히 수행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거를 성경이 말하죠. 바로 창조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조금씩 운만 띄다가 요한복음에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놓고 워밍업을 시켜놓고 그때야 말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만물이 지음을 받고 존재하게 된 주인공이고 그분이 센터에 계신 분이고 그분 때문에 다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만물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런 물건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이 그 헬라어 그 이제 그 이 표현하는 말 자체가 물건도 말하지만 이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돼 모든 사람, 모든 인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가면 이제 더 깊은 게 나오죠. 뭐냐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로 다 먼저 계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우리가 어디서 좀 들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이죠. 창조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깊게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는 선지자들로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통째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들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작은 인간이, 이 누추한 인간이 입에 담기에도 너무 지나친 말씀들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읽어밖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과 마음의 답답함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굉장한 관계가 아닙니까?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고 우리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그분이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사람과 그분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질적으로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이 있는데 요 손하고 똑같이 생긴 게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요 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예? 장갑이 있어요. 그렇죠?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이 꼭 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손이 먼저입니까? 장갑이 먼저입니까? 손이 먼저죠.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장갑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이 장갑은 언제 정말 장갑의 그 기능을 다 합니까? 손에 낄 때.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손에 낄 때 장갑이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었어. 손을 끼려고 손의 모양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손이 들어가도록 그 모양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괜히 개보다 돼지보다, 예? 동물보다 그냥 더 폼나는 거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그의 영원하신 아들의 영이 찾아와서 그 하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그에 딱 맞는 그릇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어떤 섭리 속에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이 죄인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이 와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죽고 피 흘리고 죽고 성천하고 자기 영을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형태로 그분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이 구원의 역사 계획 또 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이 존재 자체 그분의 이미 흔적이 있고 아니면 그분을 닮기 위한 자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또 뭐 자기를 부인하라는 제자도의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뭐 피해 의식이라 할까?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네. 왜 우리가 부인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인해야 되느냐?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아주 활발하게 아주 생생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거지 괜히 생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되는 바로 그 존재는 만유보다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된 이 타락한 존재는 부인되고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그분이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이라는 성경의 표현들 많지 않아요? 충만, 생명을 얻되 풍성이, 풍성함, 충만함 이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화장하고 더 갖추고 더 가꾸고 우리 이 죄인들이 아무리 덕지덕지 덧붙여도 우리는 충만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만족에 이르는 길은 하나인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지어진 이 그릇이 그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그 보배를 담고 그리고 이 죄인 된 우리는 깨어져서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분이 사시면은 우리가 부인되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때 이상하게 우리는 완전하게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인되는 것은 우리의 충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말이죠. 내가 학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떠오른다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 말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사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할 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한다면은 그분이 지금 내가 물 한 잔 떠서 갖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내가 무슨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사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행동을 합니다. 이 친절을 베풉니다. 내 자아가 깨져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그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죄인 되고 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감옥이에요. 이 죄인이 이 죄인이 말이죠. 이게 정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아가 바로 감옥이에요.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깨어져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고 자기의 활동을 하고 말이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손길하고 일치를 하고 조화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뭘 더 갖추고 갖추고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지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거기에 충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더 갖추어서 자꾸 가꾸어서 훌륭한 제자가 되려고 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갖추는 게 아니고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포기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현실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사시고 있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정말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그 우리의 의지를 함께 하면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맞춰드릴 수 있는 부드러운 장갑이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장갑이 되면 그분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형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까지 있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이것이 아구가 맞아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물이 되는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함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충만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 모든 우주와 인류의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존재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놓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형편없는 죄인이, 어리석은 죄인이, 주님 능력도 없는 죄인이 주장하면서 이 주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영적인 놀라운 진리와 현실이 우리 삶의 그대로 현실로, 아니 우리의 현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이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구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만 누려지는 충만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